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신음, 침묵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한명한 명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함에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 나를 돌아봅니다. 나 자신이라는 은밀하고 완악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 취업, 시험, 관계, 재정, 건강 문제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했음에도 자아 중심성에 갇혀 살았습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죄에서 파생된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고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오와 열을 맞추어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하나님보다 일찍 포기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역사의 거대한 흐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저희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관심마저 끄지 않게, 기도의 힘을 경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기에 진행될 각종 성경 공부와 행사, 그리고 일본 다케오 단기 봉사를 통하여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한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형태의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 에스더서는 신비한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때를 맞추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언약, 율법, 성전이라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용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말은 총 167절 가운데 19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즉위한 것을 기념해서 페르시아의 장군들과 귀족들, 지방 총독들을 모두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는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수도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마무리되는 지점에 왕은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후는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을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만약 와스디 왕후가 왕의 초대를 받고 잔치 자리로 나아왔다면 에스더는 왕후로 간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는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도저히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 포로민의 후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두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마침내 그 두 내시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전모가 궁중일지에 기록이 되었지만 모르드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왕궁뜰을 산책할 수도 있었고 최측근 신하들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궁중일기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드개가 공적을 세운 바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왕이 궁중일기를 읽은 것이 하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고 모르드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실권자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법령까지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통곡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며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했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더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식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에서더는 왕후였지만 다른 나인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개는 에서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에서더 4장 13, 14절이 이러합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서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개는 에서더에게 이 상황을 회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드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인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을 약속한 기간이 찾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하신 1차 귀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는 단지 누가 그 통로가 되느냐였던 것입니다. 그 통로로 모르드개는 에서더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강력한 설득에 에서더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에서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후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었고 유대인들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생긴 유대인의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서더를 왕비로 세워주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에서더의 이야기가 있기 천여 년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고 난 뒤에 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번성하는 것을 경계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의 고역 속에서도 그 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급격하게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숫자가 애굽 국민보다 더 많아지게 될까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바로 왕은 내리지 말아야 할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산했을 때 여아이면 살려주고 남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노예살이만 해도 그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하여 갓 태어난 아들마저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겪어야만 했던 절망을 어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집에서는 깊은 한숨과 탄식, 절망을 넘어서 심한 짓눌림과 살아가야 할 의미를 상실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를 통해서 연단하신다고는 하지만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다고, 너무 심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7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의 좌절과 고통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때를 맞추시고 당신의 통로가 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제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은 마띠아 그리고 바울, 바나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미리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내용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주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는 바울의 전도 동역자인 유다와 실라가 대표적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의 선교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목사 즉 교사로 보입니다. 앞에 세 역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있었던 것이라 성경이 정해진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직분, 역할이지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말에도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또렷하게 존재하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다, 책이 세 권 있다라고 표현하지 생각들이 많다, 책들이 세 권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언어는 단수와 복수를 굉장히 또렷하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그가, 즉 주님께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와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은 나만이 해야 하고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에는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주어진 역할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할, 은사, 선물, 직분을 주신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다양한 역할과 직책이 있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온전하게 하다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다의 의미인데 당시 위골된 뼈를 맞출 때 사용하던 단어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 뼈가 빠졌을 때 병원이나 접골원에 가면 원래 뼈가 있는 곳에 바로 끼워줍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다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역할, 은사, 선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이나 직분도 그 역할과 직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두 그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역할과 직책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우리 자신의 몸을 세우는 자아실현의 통로가 아닙니다. 또한 봉사와 섬김은 무엇인가를 쥐고 누리기 위한 목적 성취의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나 섬김의 과정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으면 언제나 바른 것이고 자기 몸을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그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또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나 질문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럼 자기 노력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결코 이르지도 못하는 상태,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임에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미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언제나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병이 들거나 어떤 부위가 잘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짐승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또는 온전하라라는 것이 외모, 능력, 성품 등에서 완벽하여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반려견에게 너는 완전하라, 너는 온전하라 라고 말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인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알아듣고 나와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심심할 때는 TV만 보지 말고 책도 좀 읽으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산책 나갈 때는 목줄은 스스로 착용하고 너는 맹견이니 입마개도 스스로 네가 알아서 차라라는 의미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반려견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반려견의 온전함은 배변은 정해진 곳에서만 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물어뜯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무턱대고 짖지 말고 이런 정도의 것들입니다. 반려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처럼 되라가 아니라 반려견으로서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일원인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향해서 내 누구누구는 완전해요라고 말한다면 그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오는 사람입니까? 그 아내도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고 가정에서나 밖에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합니까?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총명하여서 전국에서 아니 전교에서라도 늘 1등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완전하다의 뜻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그 삶에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삶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뺄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도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는 것은 주님을 목적 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수고를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에 순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모두 그분 주님의 사역이 되고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1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결혼할 때 좋은 집에서 살라며 아주 뛰어난 건축가가 설계한 집에서 살게 해 주었다면 그 건축가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부럽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봉사자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꾼들, 통로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나누었습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에서 여러 해 동안 교사도 했습니다. 오후 찬양,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찬양 인도도 수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주님의 교회 고등부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과거에 저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이때를 위함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의 믿음의 몸부림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서 고등부, 소년부, 유년부, 대학 청년부, 장년 교구 등에서 섬겼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주보를 만들었고 주중에 교우님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의 섬김의 길을 달려간 것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네바 한인교회에서의 믿음의 몸부림은 저를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몸부림과 섬김의 목적은 바로 성도님들을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100주년 기념재단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과 같은 분을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의 담임 목사를 4명이나 세우신 것도 바로 성도님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온전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자신을 들여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특히 사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 형제 자매들은 마이로드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는 최고의 수혜자가 바로 자신인 것을 이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구역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총론을 듣는다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강론을 나누게 됩니다. 구역 성경 공부와 같은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영성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님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꼭 구역에 속하셔서 깊은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는 당신들의 천국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나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200년을 위해 세워진 명실상부한 길닦이가 될 것이고 점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드는 포로민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당시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서드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고달프고 서글픈 현실이었는데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책과 역할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누군가의 삶이 점점 온전해지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